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오늘도 창세기 32장 이제 야곱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겨루게 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야곱과 겨룬 분이 누구인가,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철저하게 이제 일어설 수 없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시고 인도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분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돼요.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27절로 28절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빼앗는 자여 속이는 자였던 뜻의 이름 야곱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 성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사자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았던 겁니다. 31절 32절이요.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굴복시키시려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자기의 고집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본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씨름의 몇 가지 기술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지 않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그를 제압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육체적으로 꼼짝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굴복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벌주기 위하여 방 모퉁이에 꿇어앉게 하였을 때 어린아이가 겉으로는 꿇어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의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분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하자 야곱은 안 됩니다. 저에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싸움과 자기 주장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때로부터 야곱은 영적인 삶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금방 이러한 변화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있듯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우리의 신경계통의 어떤 독특한 조직을 형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야곱도 종종 옛 습관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에게서는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야곱이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그의 가정과 또 하란 땅에서의 생활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약복강 나루의 분이엘에서 천서와 겨루어 싸워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는 전혀 달라지는 이후에 여러분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사람이었고 후에는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3단계 인생입니다. 신약에서 야곱의 자손인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싸웠던 죄와 투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역시 3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듭나면서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게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저는 그 삶이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가진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바울은 자신의 옛 성품에 선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품도 연약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마침내 바울과 같이 외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외치듯 우리도 외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그에게 변화가 생겼을 때 이제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어찌 보면 솔직한 현상 고백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옛 성품이 있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성령께 복종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 복종함으로써만 가능케 됩니다. 복종이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순종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승리한 것은 싸움과 투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을 통해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오늘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날 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는데 씨름을 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그때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고 강 건너편으로는 형 에서가 그를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으로서는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씨름은 상대편이 야곱에게 걸어온 것입니다. 즉 상대편이 먼저 야곱을 공격했어요. 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킬 때까지 저항을 해서 때렸죠. 그때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고는 그가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그분을 보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당시 야곱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33장에서 야곱의 생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 번 더 새롭게 변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볼까요? 이제 에서를 만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은 이제 그의 가족들도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들을 다른 사람 누가 분리시키게 되죠. 2절 3절요.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그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어떻게 했죠?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만나는 모습을 만약에 사진을 찍어 놓았다면 얼마나 멋진 장면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야곱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머리를 땅에 숙이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 오는지 혹은 죽이기 위해 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4절을 봐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맞추고 피차 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지난 일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반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에서는 처음에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다고. 그래서 군인들을 400명씩이나 만들어 놓았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변화시키신 겁니다. 5절로 7절을 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야곱은 그의 가족을 차례로 형에게 소개를 합니다. 8절 볼까요?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그때 이제 그가 형과 만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세웠던 그의 전략이 성공하였다고 믿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불필요한 일 아니었어요. 에서가 지금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하죠? 9절 보십시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예?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에게 그것들을 왜 보냈느냐. 내게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참 족하다. 너 네 거 네가 그냥 가져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10절 11절. 그때 야곱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참,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가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 것 빼앗았다고 죽이려고 막 그랬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소유들을 형님께 받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서가 야곱에게 대답하기를 아우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족하다. 네 소유는 네가 갖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그 예물을 받아줄 것을 계속해서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신약성경의 사케오를 생각나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주께서 사케오를 뽕나무에서 불러내려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때 그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되죠. 그는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속였던 세리장의 직업을 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죠? 그가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이 있다면 돌려주겠다. 그것만으로 끝났나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요? 네 배로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이처럼 야곱에게도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가진 작전을 다 피던 그가 이제는 그의 형에게 양과 염소떼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럽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가 그의 예물을 받아줄 것을 간곡히 원했다라고 봅니다. 에서는 마침내 그 예물을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 행위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때문에 에서는 그 예물을 받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으로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너를 인도하며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온 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럽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리고 양떼와 소떼는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형님께서는 400인의 종들과 더불어서 먼저 앞장서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이 그겁니다. 보십시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에서에게 저는 형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형님? 저에게는 어린 자식들이 있고 짐승떼와 더불어 천천히 가야만 합니다. 하니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제가 세일에 도착해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이러자가 또 에서가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며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그랬어. 이때에서는 에돔 땅 세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살게 된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명기 2장 5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참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하는 야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18절 19절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20절도 보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훌륭한 점은 그가 쌓은 단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켜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 20절만 보더라도 야곱의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헬 로헤이스라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때로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야곱에게 영적으로 진정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지만 분명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숫곳을 먼저 들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3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